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1면 어간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자기가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24장 26절을 보시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두 명의 제자들과 주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2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율법 전체를 이렇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율법 전체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죠.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죠.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바로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 이전에도 성경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명확해진 다음에야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특별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이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제자들에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매우 찌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표현을 좋은 표현을 써야 되는데 자, 36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들이 야 우리랑 같이 음식을 드셨던 분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한 대여섯 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라고 하는 이 증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미 여자들이 이제 뭐 누구라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아마 이제 천사라고 추정이 되죠. 그 존재에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사도들에게 열두 사도에게 지금 한 명이 죽었으니까 11사도겠네요. 11사도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라고 이렇게 감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지금 당황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계속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하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36절에 보시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분이 우리랑 몇 시간 동안 같이 길을 내려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그때 못 알아보다가 같이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이제 뭐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뜻이겠죠. 축복해 주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갑자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어. 어찌 보면은 좀 약간 그 섬찟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이들의 마음에 평강이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 평안해. 역시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면 놀래잖아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딱 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 아니신가 유령이 아니신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이라는 말과 유령이라는 말은 좀 구분을 해서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왜 이렇게 날 의심하느냐.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나를 봐라.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길 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이제 하나 있죠. 야, 여기 무슨 먹을 게 하나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여기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선을 드리니까 이렇게 드시죠. 이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내가 영이 아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생선을 들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그 앞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식사를 할 때였어요.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에는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나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셨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지금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그 이제 떡을 이렇게 떼어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일은 초청한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초청받은 사람이 합니까?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인이에요. 내가 이제 호스트가 돼서 이제 손님을 이렇게 불러서 제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 지금 29절에 보세요.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지금 강권해서 우리랑 같이 함께 지내다가 가시죠 라고 초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떡을 떼어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줘야 맞습니까? 제자들이 떡을 떼어줘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져가시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실체가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조건을 깨지 않으시고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초월이 우리의 현실에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너희가 죄로 인하여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의 극한이 죽음이고 수월이고 음부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박영선 목사님 표현으로 따지면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시고 사실 이건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도 많이 했던 표현이에요. 사망이 너 죽음아 너는 이제 죽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도 임재의 자리로 바꿔내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그 창세기 3장 이하에 이렇게 보면 3장 4장에 보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 이렇게 붙잡아두고 잡아 이렇게 먹은 것 같고 삼키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고 그걸 뚫고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과 연합하신 연합시키신 그 모든 존재들 또한 그들의 삶이 죽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희망찬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내세에나 주어지는 내세를 담보로 하여 내세의 어떤 축복을 어떤 그 내세워서 현실을 담보잡는 현실의 어떤 그 억압과 현실의 어떤 부당함과 잘못됨을 눈 감고 넘어가는 현실의 삶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의 현실이 바뀌어진 현실이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너희가 전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지금 나를 보지 않았느냐? 죽음을 이긴 나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부활 가운데 지금 영광 가운데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40일 정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셨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 본 것을, 이 희망을 너희 이제 모든 만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끝장의 이제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대목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좀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편하지 않았냐면 그 영화 곡성을 봤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이 구절을 굉장히 이제 그 왜곡되게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인 부활의 영광과 그 실체성,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이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영화가 제공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어떤 비틀어진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붙잡는 것이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현혹되지 마시라고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지금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보시면 그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 일들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이제 상반부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들은 지금 이제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들과 약간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입니다. 갈람원이라고 하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베다니에 가까이 가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누가복음 24장 53절은 베다니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시 베다니로 나와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다니에 이제 들어갔을 때,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찬양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고 이제 들어가실 때에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거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하늘에는 그 이제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듯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시고 또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런 가르치심을 이제 주시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목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 또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런 일에 예수님께서 내어 던짐을 이렇게 당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 한 그 유명한 인물이 한 민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젊은이가 그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그 당시에 어떤 보수 세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집권 세력에 의해서 타락한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거당한 사건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이 그것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복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베다니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과 누가복음 24장 맨 끝부분에서 이제 베다니로 이제 향해 가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들 안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 제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가 대신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장면들을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겁니다. 또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들을 그들은 이제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다 드러난 사건이 아니고 몇몇 이들에게만 보여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일을 기획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기획하신 일을 어떻게 제가 기획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훨씬 더 효과가 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피가 다 쏟아졌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눈을 번쩍 뜨시고 못을 친히 뽑으시고 딱 걸어 내려오신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주 이제 그 독특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24장 1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힘 있는 관원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그 칭찬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23장 27절을 보시면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거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 여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여자 무리들에게 특별한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돌아가시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4절을 보시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그리고 다른 이 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생애에 있어서 아주 큰 절정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제 배경 설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압축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 게으른 감독이나 PD들은 그냥 바로 자막으로 딱 하잖아요. 몇 년 후.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물론 이제 성경도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이렇게 시간을 뭐 심지어 뭐 몇십 년 단위로 혹은 몇백 년 단위로 그냥 확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그 간격은 한 430년이 그냥 한 장 사이에 훅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느 복음서나 시간을 길게 들여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배신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형벌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으며 또 이 일이 일어난 그 수많은 그 증인들, 뭐 바울이라든지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일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일어난 일들이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중요했던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은 단지 한 젊은이의 죽음이 아니라 한 젊은 사회활동가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한 유능한 종교 천재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죽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 히브리서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죽음이 필요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고 있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이제 딜레마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창조된 조건인데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지금 죄가 인간을 붙들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 딜레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그 대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기만 할 뿐 이 일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다 깨달지 못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당황하고 놀래고 이게 뭐지?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함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도대체 다 무슨,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도대체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 한편으로는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허탈감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도 잡아 죽였으니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잡아서 이렇게 고통을 줄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휘어 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 일들은 도대체 다 무슨 뜻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대. 이거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며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부활 사건의 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떡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축도하셨던 것처럼 축사하셨던 것처럼 이 일들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그 기획과 연출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당황스러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지게 되는 당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당혹스러운 그 일들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감춰진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야, 이분은 의인이다라고 로마 백부장 한 사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던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알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비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언제 알려주시는가? 음식 먹을 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예배 때나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군요 라고 그때만 알려주신겠다는 뜻일까요? 주님이 너무나 먹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게만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만 이렇게 발휘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창조되어 피조물로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순간 전까지 우리가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음식을 한 끼도 안 먹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봐라 이거 내 살이다, 이거 내 손이다, 내 발이다, 나 살아있는 존재다, 너희처럼 나 너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께 처음부터 빠밤 하고 나타나셔서 막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손에서 막 불도 막 쏘시고 막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육체의 조건을, 그들의 삶의 현실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전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조건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조건들, 우리가 처한 너무나도 나약한 이 육신의 조건들을 깨지 않으시고 당신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의 길을 택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찬란한 영광과 그 바라만 봐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의 형태를 가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 그 자체로 우리와 똑같은 살로 부활하셔서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체로 그냥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든 연약한 육체들은 그 앞에서 깨지고 말 것입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그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의 육신의 한계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한계와 똑같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똑같은 육신의 조건 가운데 와서 너희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다른 육체 옆으로 가서 다른 몸을 지닌 사람들 옆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그 몸의 조건 속에 살며 그들과 함께 거하며 너희가 본 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신앙의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한테 놀라운 능력을 줄게. 네가 이제 눈빛으로 한번 딱 째려보기만 하면 로마 황제라고 할지라도 거꾸로 지고 말 거야. 네가 한번 손을 들어서 딱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딱 이렇게 손을 피면 로마 군대가 몇만 명이든 네 앞에서 싹 쓰러지게 만들 거야.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육체적 조건을 초월할 만한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신 그 장면처럼 그들은 채찍질 당하고 그들은 가시관을 쓰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그 속에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로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모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일이 예수님 때 일어나는 거죠. 단 한 번. 오직 예수는 나사렛 예수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자라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그 구원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배신당하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 속에 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의 길이다. 그게 신적 최선의 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어떤 형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형성을 여전히 취하심으로 죽임당하신 그 형상을 여전히 취하심으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의 자국 바로 손목에 있는 손에 있는 그 못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그대로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 몸을 봐라 내가 사람들에게 창에 찔린 것을 봐라 내가 사람들에게 못에 박힌 것을 봐라 나는 부활했지만 내가 이 형상을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너희 앞에 못 박힌 자로 너희 앞에 지옥당한 자로 너희 앞에 죽임을 당한 자로 이렇게 서 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발의 상처와 우리 손의 상처와 우리 옆구리의 창자국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그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쥐고 계시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여전히 획득하고 계시는 그 육체성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그 당시에 일곱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모나 교회 같은 일곱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역사가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능히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쫙 펴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갈망하는 어떤 참된 어떤 종말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성도의 고난도 끝이 날 텐데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죠. 사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사자로 지칭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 사자가 어린 양으로 변화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유다지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 같은 면모도 있으시지만 어떤 면모도 있는 겁니까? 어린 양 같은 면모가 있으신데 이분은 어떤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종결하시는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영광의 주요 심판자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주님은 여전히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 사건이 수치와 치욕이 아니요, 주님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패배의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요, 주님께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사건이요, 주님이 주권자로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조차 드러내시는 한 모습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을 본 사람으로서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이죠. 우리의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아무 멋도 없어 보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 같죠. 그러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로 변모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잘 참으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일들을 잘 견디면 언젠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속에, 거꾸러뜨림 속에, 우겨쌈 속에, 답답한 일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해받는 중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지식을 소유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바울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펼쳐지는 삶일까요?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록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권을 지금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사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며 사는 부활의 사건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다.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상처와 그 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고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고난과 상처와 우리 여기 기록된 것처럼 비방과 환난과 궁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수하고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음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우리 눈에 보기 선한 것이든 선하지 않은 것이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든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것이든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영광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명예롭게 되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주는 우리의 영광이시오 우리가 온전히 쫓아야 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에 주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주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매 식사 시간마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답게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